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제자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 호언장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소리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대단히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시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종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종이라는 것은 여자 노예를 가리키는 말인데 사실상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이를테면 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여인은 법적인 증언을 할 수 없어요. 더욱이 여종인데 아무도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그런 보살것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사실 제대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을 법한 그런 여종으로부터 오늘 유대인 남자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두세 증인이 입증하는 것은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한 명이 될 수 없고 두세 증인이 등장하면 그 말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세 번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명백하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말투를 들으면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인 거죠. 이를테면 서울에서 뭐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셈이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셈이죠. 말을 들으면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이네요. 이렇게 눈술 믿는 분들이 당장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시가 확 나는 거죠.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다. 이거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시험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다 하는 것을 그거를 부인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내가 전주 제자교회 집사다 이런 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그거를 이렇게 모른 채 하거나 그거를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설령 손해를 본다 손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좀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표시하고 따르기에는 또 겁이 나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귀의 표적이 되기가 쉬워요. 아예 딱 배반하고 도망가면 마귀의 표적이 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요. 이를테면 맹수가 짐승을 사냥할 때 무리로 떨어져 있는 제일 약한 그 개체를 사냥합니다. 물이 한가운데 있으면 맹수가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아예 떨어져 있거나 뭔가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약한 그런 개체들이 맹수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처럼 애매하게 멀찍이 따라가면 이게 마귀가 볼 때 이게 아주 만만한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람이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확실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용맹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게 멀찍이 애매하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언제든지 큰 실패의 출발점은 작은 유혹입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작은 유혹에 넘어가다가 보면 나중에 진압으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어도 그거를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55절과 5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5절과 5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일격차가 커요. 이런 팔레스타인 이 예루살렘 지역은 뭐 이를테면 겨울도 뭐 25도 30도씩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을 사로잡아 왔을 때 요즘 이제 지금 시즌이거든요. 지금 시즌. 그런데 밤낮이 아마 차가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날씨가 추우니까 저절로 이제 불가로 가까이 가서 사람들 사이에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모닥불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유혹의 출발점이 된 거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불 피우고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실 때 사실상 추위가 문제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스스로를 드러낼 만한 용기가 없는 제자이다가 보니까 이제 그 따뜻한 불이 이제 유혹거리가 되고 그러면 점점 불가로 가까이 앉게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달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실패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엔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승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세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66절을 보시면 66절부터 우리 7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리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하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이미 여러 번 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왜 세상에 왔느냐?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어떤 사명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 사실상 예수님이 늘 자기를 증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네가 그리스도 맞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편에 앉아있을 뿐이다. 예수님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말 능력 있는 분이냐 과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이 분명히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려요. 오늘 63절부터 6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3절부터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왜 눈을 가리었겠습니까? 눈을 가리면 누가 때리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가리면 누가 때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눈을 가려놓고는 너를 때린 사람의 이름이 뭔지 너 한번 맞춰봐. 너 선지자라며, 너 그리스도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렇게 놀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눈을 가린 채 때려도 누가 너 때렸는지 너 이름도 알아맞힐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기력하게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결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수치와 소름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소름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싶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는 자기 정체를 숨겨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실패하고 예수님은 승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본문대로 하자면 베드로는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승리하고 기도 안 한 베드로는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을 이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이런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먹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분명히 경고한 바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 분명히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드러내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를 얻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게 안 되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고 또 가장 마음 아픈 구절이 61절입니다. 오늘 보면 61절 보시면 61절과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밥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깨우치게 배웠느냐 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돌이켜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저 뒤쪽에 있어요. 돌이켰다는 말은 문자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몸을 이렇게 돌이키신 겁니다.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개혁개정이나 우리 개혁개정 읽고 있는데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같은 성경을 보면 그때 주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거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앞에 자기 신문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와 시선을 마주쳤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니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기억이 난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돌이켜가지고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쳤는데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시선이었을까요? 이 시선 어떻게 보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뭐 실망한 혹은 책망한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니? 뭐 이런 시선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길래 베드로가 나와서 통곡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 사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는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을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방법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태원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또 그것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갔을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실 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7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보라 사단이 너를 밀 가부릇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돌이킨 후에 이 형제를 해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예고하시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나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서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실패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각오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생의 실패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실패해도 다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다시 은혜가 있거든요. 이 베드로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여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실패한 베드로여도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